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그런 복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저희가 한 두 주에 걸쳐서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일견 이해가 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그 부모가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성실한 사랑 가운데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나,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는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물건, 물체가 바로 만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막바지 부분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좀 잘 간수해다오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16장 3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자 동역자죠. 아론에게 말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자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역사 속에 이거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자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증거판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그 판을 이제 언약궤라는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죠. 그 언약궤 안에 이제 증거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판이죠. 그것과 함께 만나 항아리도 이제 위치시켜서 간수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자 몇십 년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판과 함께 좀 보관해라, 간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시행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심지어 좀 시쳇말로 배신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 주면 좋겠다. 너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 항아리를 보관할 것을, 간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면서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실한 은혜 지금 간직하며 지금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 항아리에까지 만나를 집어넣어서 간수하라고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이 주특기예요. 어제까지 그제까지 우리의 이제 살아온 모든 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보완하는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그 언약궤에 말씀과 함께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떠올릴 때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먹여주셨지. 40년 동안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저도 이것을 제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저는 늘 변덕이 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들,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4절에 보면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만나 항아리를 이제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증거판, 아마도 십계명이 기록되었을 법한 그 증거판도 함께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함께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목인데요. 자, 만나 항아리 이야기는 지금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이 증거판은 19장쯤 돼야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만나 항아리가 먼저 있었습니까? 증거판이 먼저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증거판 하시겠지만 시점상 만나 항아리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쭉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판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야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안 지키면 벌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로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 있고 나중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을 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증거판을 두셔서 그것을 함께 언약궤 안에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먼저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율법의 하나님으로 말씀의 하나님으로 또한 찾아오십니다.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 또 인간의 삶 속에 이게 새겨 넣으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가장 먼저 구구단 가르칩니까? 먹입니까? 먹이죠.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한테 구구단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태어나면 충분히 아이가 알아먹을 만한 귀를 가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심정이 굳어질 때까지 일단 먹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여요. 여기 이제 어머니들께서 때때로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아이 때문에 몸이 아프고 아이 때문에 피곤해도 매일매일 하루에 세 끼 혹은 그 이상 우리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비로소 예의와 범절과 도덕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성장했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자 하는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냉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런 스토리 속에도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각 우리 교회 예배하시는 각 가정에 또 청년들에게 저마다 각양각색의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돌보아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각 가정에 만나 항아리 하나가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좀 간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구비구비를 지나고 계신, 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개입하셨던 흔적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우리의 걸음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만나 이야기고요.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게 놀랍게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막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자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죠?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대요. 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또 이겨내는, 극복하게 하는 방식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1절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다시 대오를 일으켜서 신광야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쭉 따라 행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세상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좀 내용을 보니까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이 이게 평탄한 지역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마도 오아시스 지역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셔서 저쪽으로 가봐. 물이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막상 갔더니 그 명령 따라 갔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을 때.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실 때. 그리고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우리 성도의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원망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이 상황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자,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백성의 반응과 또 모세의 반응이 여기 등장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렇게 뭐 좀 다퉜다 싸웠다 이 차원이 아니라 강하게 대들다라는 뜻이고요. 심지어 이게 법정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법정 소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자 이런 뜻입니다.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물 좀 내놔라.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도 반응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 누구를 시험하느냐. 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의 말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결같이 신실한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너희가 왜 또 여호와를 시험하냐. 너희가 왜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장 7절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이름을 붙여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는 말은요 이게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말은요 다투다 혹은 대들다 혹은 법정 소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왜 그러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라고 조금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들었음이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파란 글씨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대요. 하나님이 테스트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와서 오아시스 근처 갔는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그것을 이들이 또 테스트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늘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러 먹이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들은 또 한번 원하지 않는 질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긴 해?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 이러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사실 우리의 모습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에 대해서 놀랍게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어떤 좀 표현이 그런데 수준 낮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도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가르셔서 물이 나오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묻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은 이건데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아직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호되게 혼내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예를 1부 때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는데 저기 아름빛교회 로비에서 3살짜리 아기와 그 어머니가 정말 대판거리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애를 보면서 진짜 엄마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3살짜리랑 그럼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찌찌찌 하시겠어요? 약간 어머니를 보고 찌찌찌 하시겠어요? 싸울 대상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뭐 원망에 대해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 시작될 때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헤아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얘기했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해서 홍해바다에 수몰되게 하냐. 왜 우리를 굳이 불러내서 목말라 죽게 하냐. 왜 우리를 굳이 불러내서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냐. 계속 원망했어요. 근데 그런 원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능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전능으로 덮으시고 자비로 덮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 원망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공급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원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11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함을 드러노라? 자, 원망을 해요. 배가 고프다고 막 원망하는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라는 것,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 너희가 알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출애굽기 초반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광야의 모든 삶 속의 그 결핍을 채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사랑어린 간섭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토록 아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구약성경 막바지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읽기에 쉽지 않은 선지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거의 막바지에 쓰여진 책인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34장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해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들도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전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름진 땅을 준비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들의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시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에스겔 34장 31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양이요 내 목장의 양떼들인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순애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극진한 순애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도 가장 행복해지고 자녀도 가장 행복해질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완벽한 부모는 없죠.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의 그 사랑을 완벽한 것으로 자녀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지만 하나만 꺼내놓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 29개 교회가 이제 29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하반기, 요 가을쯤 됐을 때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저희 29 목사가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어가지고 줌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이찬수 목사 화면에 계시고 29 목사들 들어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화상회의를 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까톡 한 거예요.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여동생한테 왔어요. 여동생이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오늘 아버지 수술해. 너 알고 있어? 저한테 너라 그래요. 여동생이지만. 연년생이고 저희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폐암 수술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되게 중요하고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이 아셔서 저한테 세상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날 수술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건대병원에. 정말 그 무슨 회의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회의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야, 너 한창 바쁜데 뭐 네가 안다고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는 않죠. 제가 의사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되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패 끼치는 것을 되게 극도로 좀 조심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행여나 이게 이제 아들이 뭐 바쁘게 일정들을 소화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얘기도 안 하시고 세상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묘한 미소를, 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5년 가까이 지나서 병원에서 완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제 폐암 수술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그 아주 노력하셨는지를 저는 이렇게 보았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노력하셨냐 하면, 물론 당신 때문이시기도 하지만 자녀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겨내보려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어렵지만 숨이 헐떡헐떡거리지만 산책도 더 하려고 하시고, 또 몸에 좋다면 못도 좀 다려서 드시려고 하시고, 물론 뒤에서 어머니는 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는데, 여튼 그런 모습으로 이제 5년의 시간을 이겨내서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잘 이겨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거 잘 극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시려고 잘 이겨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아마 저와 저희 아버지의 통화가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영상통화했어요. 손주들 얼굴 한 번씩 보여주면서. 보통 저희 아버지랑 저랑 통화하면 통화가 25초쯤 끝나는데 그날따라 이제 20분이 넘어간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완벽한 것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을 때 제 삶에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었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삶을 존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환경과 조건이 녹록치 않으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 되게 막 부끄러워하시고 민망해하시면서도 마음이 너무 이렇게 넉넉해지시는 거죠.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했던 말인데요.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부모를 판단한다. 그러다가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다. 아주 드물게 부모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완벽하지 않았던 사랑을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에 눈뜨게 될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충만이라는 것들이 꽃피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어린 말들을 뒤로 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가시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나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 아니 우리가 뭐 우리 쪽에서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젖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 한 가지 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막 개들듯이 달려드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막 강렬한 어떤 반발심이 표출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괘씸한 놈들, 그들이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해법을 일러주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자 누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로 와서 물을 내놓으시오 원망했던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 가라.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나일강을 치던이라는 표현이 수식어로 나옵니다. 여기 나일강을 치던이라는 건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입니다. 근데 이 치다라는 말이 심판 용어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지팡이가 심판을 임하게 했던, 심판이 임하게 했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여기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 일단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자, 무엇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쳐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그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요. 그 치다라는 말이 정확히 방금 봤던 나일강을 치던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 반석을 심판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됐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구나. 모세가 반석을 자기의 지팡이로 쳤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으로 내용이 끝나는데 이 이야기는 고도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방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자, 반석이긴 반석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반석. 어떤 그 중요한 그 결정적인 그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게. 너는 다른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을 쳐라. 자, 이 반석을 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런 해석이 뒤따라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바다 건넜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 반석이 누구라 그러시죠? 그리스도시래요. 그 반석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 반석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 반석을 뭘로 쳤다 그랬죠? 지팡이로 쳤어요. 그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라고 그러셨죠. 심판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장 4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마시라.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집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로 인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무엇과 무엇?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우리가 받았어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해갈만,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다. 그게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한 해갈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목마르십니까? 어떤 일로 답답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것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죠. 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께서 나의 삶의 유일무이한 생명수가 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이것들을 알아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각양각색의 목마름과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안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실 텐데, 이 예수님의 선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일하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올렸더라도 우리는 쉽게, 가볍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때로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석이신, 그 반석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목마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문제 해결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결정적인 사실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고를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반성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신실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좋으신 나.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끝에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한,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결국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는 믿교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내가 누군지 너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귀한 아버지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보라네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극진한 사랑으로 나의 삶에 선대하고 우대하시는지, 나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지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터져나왔던 생명수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녹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생명수를 얻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생명수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치열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후대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사죄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이 속해 살아가는 가정과 치열한 생업의 현장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과 소중한 청년들의 앞날 위에, 특별히 환우 중에,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